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를 결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뉴스 매체 엑시오스는 오늘 익명의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탈퇴 결정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를 허구로 규정했으며 지난 주말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지지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주 이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약 200개 나라가 합의한 이 협약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등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26에서 28%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군은 어제 신형 장거리 요격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거리를 실제 상황으로 가정해 실시한 첫 모의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태평양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 등 여러 센서들이 탐지와 추적에 투입됐다고 미사일 방어국은 밝혔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맞선 무력시위 차원에서 서태평양 해역에 세 번째 항공모함을 파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세계 최대 규모 군함인 미 해군 니미츠호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서태평양에서 항공모함 칼빈스노와 로널드 레이건호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어제 미 해군 항모전단은 일상적으로 서태평양과 인도양 등에 파견된다며 이는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른 것일 뿐 특정 사건이나 지역적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공관 밀집 지역에서 오늘 오전 대형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90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쳤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카불 와지르 아크바르칸 지역은 외교공관과 정부 사무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번 폭발로 인명피해 외에 차량 수십 대와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테러는 독일 대사관과 가까운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탈레반은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지중해에 배치된 러시아 군함들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근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SN제도 호위함과 크라스노다르 잠수함이 시리아 고대도시 팔미라 지역의 ISIL 목표물들에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공군력을 동원해 ISIL에 대한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공세를 지원해왔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은 지난해 3월 팔미라를 탈환한 바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와 토사 붕괴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오늘 현재 200명을 넘었습니다. 스리랑카 재난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202명 외에 실종자도 96명에 달하며 8만 명은 집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지난주 시작된 집중호우로 홍수와 토사 붕괴가 발생하면서 수백 채의 건물과 주택이 파괴되고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63만 명에 달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주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3법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평양은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고 서해는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2m 내외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선 제재 후 협상을 대북 기조로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현 시점은 대화가 아닌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새 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를 계기로 사실상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상으로 가야겠지만 당분간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 제재, 후 협상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이유로 새 정부 출범 뒤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압도하는 한반도 문제를 압도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북핵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위기가 지속되는 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대북 공조 체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해내겠다는 점,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죠.
문 대통령의 선 제재 후 협상 발언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와도 큰 틀에서 일치한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6월 말로 예상되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의지를 미리 천명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때문에 어차피 대화 모색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과 대북 정책의 눈높이를 맞추고 미한 공조를 강조하는 쪽으로 정상회담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의 공조를 보다 돈독히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오판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6일 발표한 대북정책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영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30일 저녁 이루어진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며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국제사회는 한편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북한은 3주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을 진지하게 만들려면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미국의 군사적 압력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을 고립시키는 공격적인 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30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pursue an aggressive international diplomatic campaign to further isolate the regime in Pyongyang and calls on all
우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모든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군축회의 참가국 모두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고집스러운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만이 국제사회의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의 푸콩 부대사도 북한에 대한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푸콩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발사 활동에 반대하며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is provocative action by the DPRK.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북한은 즉각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카미자와 노보시게 군축대사는 북한이 올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12개 중 5개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며 이런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등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가 방어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justifiable behavior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ers of taking issue with the self-defensive measures of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방어 조치에 대해 미국과 추종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한은 핵 억지력을 다각화하고 현대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헌장에 불법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에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전략적 계산을 달리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Beijing must use its decisive influence to convince or compel North Korea to rethink its strategic calculu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0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국에 대한 큰 결례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무역 대부분이 중국을 통하는 만큼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고유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중국이 현재 대북 압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비오웨이의 질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답했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said in New York,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must br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by severing trade relationships."
리첼런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지난달 유엔 연설을 인용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는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최대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유입을 중지하고 석탄 등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보였다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대해 북한이 도발적이고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 진지한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미 관리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군사적 역량 강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에서 30일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군사적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The pace of testing clearly suggests that this is a military testing program. It is not
최근의 잦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외부 세계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등과의 대화의 주 목적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고 차 석좌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94년부터 2007년 사이 한 번의 핵실험과 17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4번의 핵실험과 74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석좌는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here's a common misperception out there that you know if we just talk to the North Koreans maybe they'll calm down.
일부에서는 대화를 하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종종 오해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도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is is not exactly the pattern under the Kim Jong-un leadership. He seems to be he's not following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이어 평화적인 분위기, 대화와 협상, 이후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양보라는 일종의 패턴이 존재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선 이런 패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북한은 실제로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최후 억제 수단으로 믿고 있다고 테리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계산 착오를 만들어내고 의도치 않은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이처럼 북한의 의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fter we try, and let's say we try to enforce sanctions and we try to do secondary sanctions and none of this work, what are we going to do? And the regime change.
현재로선 제재가 북한의 징벌을 가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제재가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권 교체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국제전략연구소 마이클 엘리먼 선임 연구원도 김정은 시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명백한 군사적 의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Primarily, at least under the Kim Jong-un regime, we see them trying to develop new systems.
북한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사일 비행 시험과 병력에 대한 훈련, 비축된 미사일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엘리만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에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주로 정치적 목적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만 연구원은 김일성 시대에는 15번, 김정일 시대에는 16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선 70번이 넘게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다른 민간 교류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측위는 북한 측과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통일부에 대북 접촉을 신청했습니다. 남측위는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6.15 남측위는 북한과 팩스를 통해 접촉할 예정이며 공동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면 2008년 이후 9년 만에 6.15 행사를 위해 방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의 6.15 공동선언 관련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국방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에 대한 보고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1일 기자설명회에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국방부 측이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엔 사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국방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들은 모두 삭제됐고 한국의 사드가 전개됐다는 취지만 기재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지난 26일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됐고 국방부 출신의 이상철 1차장이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 같은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의 최초 보고서 내용을 기밀이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사드 배치 절차와 이번 조사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3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주한미군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 핵심 장비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인근 미군 기지에서 성주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발사대 4기를 빼면 사실상 모든 장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드는 이미 초기 작전 운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엔 사드 레이더가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탐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발사대 2기만으론 실전적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드 기본형은 발사대 6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사대 여러 기에서 유격미사일 수십여 발을 한꺼번에 쏴 유격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사드 부지 밖에 있는 발사대 4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면 사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공지답을 공격을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드 요격 체계로는 방어가 제한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 한 번만 막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 파문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북한 장마당이 1980년대 중국의 시장 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한 보고서의 분석이 나왔죠. 이 탈북민들과 전문가들도 북한 사회에서 이제 장마당 활동을 되돌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북한 장마당의 임오점을 살펴봤습니다.
함경국도에서 살다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주찬양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일찍 장사에 눈을 떴습니다. 주 씨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게 콩을 팔아 장마당 장사 미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초반에 시작한 게 그 밑돈이 있어야 되니까 초기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가을거리 끝나고 가을거리 끝나면 북대기라고 있습니다. 그 가을 다 털어내고 알곡 털어내고 이삭줍기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뭐 쌓아둔 곳 이런 북대기 그 속에서 그 뭐야 콩물 30kg, 예, 두부콩 30kg를 그 저희 엄마한테 팔고
장사 미천을 마련한 주 씨와 친구는 장마당에 나가 처음에는 양말을 팔았습니다.
초반에 맞아요 양말 장사 이렇게 막 캐릭터 있는 양말이랑 그다음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이런 조금 이쁜 양말, 예, 그런 거 파는 거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또 친구랑 저기 도매시장 청진에 있는 도매시장에 가서 그 명절 때랑 뭐 사과라든가 뭐 고기 이런 것들 과일 사탕 단가류 이런 것들을 도매해다가 또 저희 동네는 좀 시골 동네니까 시골 동네에 와서 팔고 막 이런.
북한에 있을 때 장마당에 있는 철물점에서 일했다는 또 다른 탈북민 한모 씨는 장마당에서 매우 다양한 물건들이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많아요. 여기 한국에 있는 이렇게 그 시장처럼 그 물건이 각종 다양한 게 많아요. 철물점에 가면은 철금속 같은 거는 괜찮은데 이런 바동이나 이런 뭐 굼 이런 건 불법 판매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팔아요. 네, 철물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사죠. 장마당에서도 구입도 하고 뭐 장마당에서 직접 안 팔더라도 전문적으로 그런 걸 그 분야에서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장마당이 번성하면서 장마당 활동을 뒷받침하는 업종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창양 씨와 한모 씨는 장사할 때 큰 도시 도매상에 가려고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차를 돈을 주고 이용했고 달러나 위안화 등 장사에 필요한 외국 돈은 종종 장마당 인근 환전상을 통해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실제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 옌벤대학 국제정치연구소의 진창희 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장마당이 1980년대 중국의 시장 경제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말이죠. 전반 시장화됐고 전 사회적인 시장화 지금 그 추세가 지금 이미 나타났고 그다음 그 생산 양식에 있어서 그 아주 중국이 그때 당시 그 80년대 초 그때 상황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시장 이식, 예, 그게 변화가 지금 뚜렷하고, 그때 당시 우리가 개개방 초기에 말이죠. 80년대 중반, 뭐 심지어 뭐 그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말이죠. 그 시장 경제 이식을 심어 넣느라 주민들한테 그 노력이 엄청났는데 북한은 지금 이미 그걸 뛰어넘었다 그런 얘기죠.
북한이 대외적으로 폐쇄된 데다 경제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장나단 경제가 과거 몇몇 중국 도시들의 시장화 수준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준찬양 씨와 한모 씨도 장마당 활동을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찬양 씨는 특히 현재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장사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라든가 웬만한 그냥 머리 지능이 있는 사람은 다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3살인가 그때부터 친구하고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막 배고파서 그 한 끼 보러 한 끼 먹겠다고 하는 장사꾼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호기심도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 그런 다 너도나도 장사를 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장사를.
주 씨의 설명처럼 북한에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가져온 산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아산연구소 최현정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이 90년대가 공교롭게 북한에서 이 기상이변에 의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연재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 자연재난을 통해가지고 사실 북한 정권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경제고 뭐 이런 걸 유지하라는 게 북한 정권의 의지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장마당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부족한 물자들을 사고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은 뭐 중앙집권적인 공공배급제도가 파괴되든지 뭐 이런 정권에서 원치 않았던 사회적 배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배급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것이 바로 장마당이라는 것입니다. 탈북민 한모 씨도 이런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거나 또 돌아가는데 있다 해도 월급도 적고 뭐 그거 가지고 수입을 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부에서 그 한 사람은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사회 일을 하고 국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서로 가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해야 하는 북한의 현실은 주찬양 씨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농담 속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북한에는 다 두 개의 당이 있다. 하나는 조선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다. 근데 사람들이 조선노동당에서 이제 의지해서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마당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주찬양 씨는 또 북한 정권이 장마당 활동을 규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장마당 활동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지역마다 이제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당 그거를 없애지는 않지요. 없애지는 않지만 그게 있지요. 그 예, 단속반이 있지만 또 웃긴 거는요. 거기에 단속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앉아서 돈 버는 장사꾼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런 거 눈감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 통제하고 아무리 법 내놓고 시범 게임으로 처형하고 해도 계속 더 엄청 계속 변하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옌벤 대학 진창희 교수도 북한 정권이 이제 장마당 활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서 권력과 시장이 결합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건 되돌릴 수 없죠. 그게 북한이 그 경제 중추가 이제는 그 시장이 한계 중추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이제는 시장을 이탈할 수도 없고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장하고 권력이 지금 합쳐지고 있다. 정치 세력들도 이전 시장을 이용해서 그 자기들 이득을 챙기는 이런 구조가 형성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쉽게 이제는 없애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장마당 경제가 이제 점점 더 국가 권력과 결합하고 있어 되돌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장마당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킨 뒤 특히 외부 투자를 끌어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만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에서 145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영양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축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전수하고 보건과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구호단체인 벨트 훈게르 힐페, 세계기아 원조의 시몬 포트 대변인은 최근 황해도와 평안남북도에서 새로운 영양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 대변인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130만 유로, 미화 145만 달러로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2020년 2월까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황해도와 평안도 주민들에게 퇴비 만드는 법과 잡초관리법, 가축 생산을 늘리는 방법 등을 전수하고 보건과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트 대변인은 이 사업으로 현지 협동농장 2,000가구와 병원이나 유치원 등 사회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올해 북한에서 채소종자 생산사업과 재난대비, 온실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소종자 생산사업은 품질 좋은 종자를 농민들에게 지원해 식량 사정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원한 150만 유로, 미화 170만 달러로 지난 2015년 시작된 이 사업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강원도 안변군과 평안북도 향산군, 구장군, 운산군에서 재난 대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되는 것을 막고 농업용수 확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단체는 강원도와 황해도, 평안도에서 농업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태양열 온실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지 병원과 사회기관에 온실 32개를 새로 지어주고 이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지난 1997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점원 에그로 액션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을 방문 중인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미국산 제품과 용역 수입을 위해서 15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관련 소식 좀 보겠습니다. 외국 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상원위원회에 일부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응우옌 수원 푹 베트남 총리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수원 푹 베트남 총리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정상 가운데서는 제일 처음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미국 방문의 주요 목적은 양국 간 교역 증진과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푹 총리는 사흘간의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회담에서도 역시 양국 간의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푹 베트남 총리가 미국 출발하기에 앞서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푹 총리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의 무역 강화가 두 나라 모두의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특히 베트남의 미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늘었다면서 미국 기업과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맺고 또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도 미국 경제인들에게 두둑한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푹 총리가 어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들하고 만찬을 가졌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미국 제품과 용역 도입을 위해서 15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로 첨단 기술 제품과 용역 부분이 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유명 대기업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에너지 발전 분야 계열사인 GE 파워 측도요. 바로 이 자리에서 베트남하고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푹 총리의 이런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할 것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미국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셈이군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상공회의소 만찬에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예.
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요. 지난 10여 년 새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가 7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베트남은 작년 한 해 동안만 미국과의 교역에서 320억 달러의 흑자를 봤는데요.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날 푹 총리한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
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푹 총리의 대미 투자 발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런 지적에 이어 나온 겁니다.
예. 미국이 무역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뭐 몇몇 나라들을 지목을 한 바 있는데 그중에 베트남도 포함됐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에 고질적인 무역 적자 실태를 조사하고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16개 나라를 지목했었는데요.
예.
이 베트남은 무역 적자 비중이 큰 6번째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푹 총리는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 어떠한 속임수도 쓰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규모 다자경제공동체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발효되면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네.
이제 미국이 이제 탈퇴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베트남이 최근 몇 년 중국에 이어서 저임금 생산 기지로 떠오르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면서 이 TPP의 최대 수혜국이 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예.
하지만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여파가 클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푹 총리가 기자회견에서요. 이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미국과 베트남이 양자간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진 건 없는데요. 푹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TPP를 대신할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으로서도 뭐 베트남과 무역 협력뿐만 아니라 뭐 우호적인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베트남이 커져가는 영내 위협 중 위협인 그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를 해왔고요.
예.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의 영내 군사력 영향을 우려해서 베트남의 치명적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해군 합동 훈련을 벌이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이 사이버 보안법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같은 조치는 사이버 범죄와 테러를 막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국제사회와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저해하고 또 중국의 자유무역 의지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반대해왔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사이버 보안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 사이버 보안법의 입법 취지를요,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 활동 일체를 바로 중국 정부가 검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들은 이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합작일 경우에만 뉴스 등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또 국가안보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중국 정부의 기술적 지원과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예.
또 이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중국 당국이 필요할 경우 재산 동결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법이 사실상 인터넷을 검열하고 또 외국 기업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뭐 논란들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가 기업 활동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이달 중순에는 전 세계 50여 개의 무역단체가 이 법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중국 당국에 촉구했는데요. 이들이 중국에 보낸 그 서한에서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려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들 기업과 단체는요. 해당 법이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시행이 연기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면위원회도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기업들에게는 검열을 요구하고 또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사이버 테러와 해킹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네.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뭐 외부의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뭐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좀 유보적인 조치를 취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이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 당국이 그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8개월간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연기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요. 앞서 외국 기업들의 반발에 따른 거란 분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방의회 또 미 수사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러시아 내통운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그동안 플린 전 보좌관에게 그 관련 자료를 넘길 걸 요구를 해왔는데요.
예.
플린 전 보좌관이 다음 주까지 일부 자료를 상원 정보위원회에 넘기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플린 보좌관과 의회 측에 좀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의회가 소환 명령까지도 내렸다고 하던데
네.
좀 입장을 좀 바꾼 건가요?
예, 앞서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이요. 의회의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거부를 했는데요.
예.
또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 수정헌법 5조를 들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러자 상원정보위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다시 소환 명령을 냈고요.
예.
또 기업에는 수정헌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플린 전 보좌관이 세운 사업체 두 곳을 대상으로 역시 소환 명령을 냈습니다. 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일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자료들이 제출될 예정입니까?
일부 개인 자료와 함께요. 사업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플랜 전 보좌관은 자신이 세운 사업체 가운데 한 곳을 터키 기업인을 위한 자문 활동에 이용을 했고요. 또 다른 사업체는 강연료를 받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예.
플린 전 보좌관은 이 러시아 선전방송 RT 행사에 참석해서 강연을 하고 3만 달러 이상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당시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여러 논란 가운데 플린 전 보좌관은 취임 한 달도 못해서 이제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의혹들은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뭐 조사 대상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서 비밀 채널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예.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시인도 또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기자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 달리 입증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고 질문한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런 보도 때문에 사실이 아닌 일들이 사실로 굳어지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또 새로운 인물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 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코언 씨는 이 요청서 내용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이를 따르길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초에 프랑스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은 미국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한 핑계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평양은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개기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과 양덕, 강계, 희천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신유주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 중강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천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고요. 용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7도, 사리온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과 심포, 해산, 평강, 삼지연 등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 풍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7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 웅기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17도, 삼지연 아침은 6도, 낮 기온 1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서해는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3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결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뉴스 매체 엑시오스는 오늘 익명의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탈퇴 결정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를 허구로 규정했으며 지난 주말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파리 기후변화협약 지지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주 이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약 200개 나라가 합의한 이 협약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등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26에서 28%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군은 어제 신형 장거리 요격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거리를 실제 상황으로 가정해 실시한 첫 모의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태평양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 등 여러 센서들이 탐지와 추적에 투입됐다고 미사일 방어국은 밝혔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맞선 무력시위 차원에서 서태평양 해역에 세 번째 항공모함을 파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세계 최대 규모 군함인 미 해군 니미츠호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서태평양에서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어제 미 해군 항모전단은 일상적으로 서태평양과 인도양 등에 파견된다며 이는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른 것일 뿐 특정 사건이나 지역적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공관 밀집 지역에서 오늘 오전 대형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90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쳤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카불 와지르 아크바르칸 지역은 외교공관과 정부 사무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번 폭발로 인명피해 외에 차량 수십 대와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테러는 독일 대사관과 가까운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사회 매체에 게시된 관련 사진들은 독일 공관 일부분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중해 배치된 러시아 군함들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근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에센제독 호위함과 크라스노다르 잠수함이 시리아 고대 도시 팔미라 지역의 ISIL 목표물들에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공군력을 동원해 ISIL에 대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공세를 지원해왔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은 지난해 3월 팔미라를 탈환한 바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와 토사 붕괴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오늘 현재 200명을 넘었습니다. 스리랑카 재난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202명 외에 실종자도 96명에 달하며 8만 명은 집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지난주 시작된 집중호우로 홍수와 토사 붕괴가 발생하면서 수백 채 건물과 주택이 파괴되고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63만 명에 달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